히브리서 54번 메시지 진동할 수 없는 왕국.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매우 진지한 문제, 즉 진동할 수 없는 왕국에 왔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왕국은 진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진동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땅이나 하늘들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므로 이러한 말에 따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이 천국에 대하여 말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늘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진동하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왕국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비록 진동치 못할 왕국과 천국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음에서 사실상 여기에 아무런 모순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 언약에 대해 땅에 임하는 경고로서 땅이 진동함. 옛 언약에 있어서는 땅에 임하는 경고로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주어졌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러한 진동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로서 땅뿐 아니라 또한 하늘도 진동할 것임. 어느 날 새 언약에 대해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로서 땅뿐 아니라 또한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 2장 6절에 따른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들만 영원히 남음. 땅과 하늘은 진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왕국이 주님 자신에게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은 하늘과 땅에 대하여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남을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라고 말합니다. 왕국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왕권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는 요소이신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왕국은 왕권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이 문제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을 읽어봅시다. 당신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십자가 위에서 뜨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44절은 이 신상의 발가락에 대하여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45절은 돌에 대하여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요 그것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 돌, 즉 그리스도가 결국 온 땅을 덮는 큰 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큰 산은 오는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진동치 못할 왕국은 그분의 확장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왕국은 진동할 수 없는 것임. 우리는 왕국을 위하여 회개했음. 신약이 우리에게 전파한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왕국을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처럼 분명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하늘에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릇된 복음 전파인데 왜냐하면 회개는 하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국 안으로 거듭났음. 우리는 왕국 안으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은 하늘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잘못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왕국 안으로 옮겨졌음.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한 왕국, 곧 사탄의 어둠의 왕국에서 다른 왕국, 곧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음을 계시합니다. 교회 생활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왕국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곧 왕국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계시록 1장 9절 또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오늘날의 교회가 왕국이라는 것의 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왕국의 실제인데 비해 왕국의 나타남은 장래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되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왕국의 실제와 나타남. 만일 우리가 왕국에 관한 신약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왕국의 두 주요 방면, 즉 왕국의 실제와 왕국의 나타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왕국의 나타남을 갖지 않고 왕국의 실제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타남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 있는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입니다. 왕국의 실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사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임. 왕국의 실제, 곧 그것의 실제 안에 있는 왕국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매점에서 햄버거를 샀는데 주인이 너무 많은 돈을 당신에게 거슬러 주었다 합시다. 만일 당신이 왕국에 의하여 행동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당신은 즉시 더 많은 이 거스름 돈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와 훈련의 양면에 있어서 왕국의 실제의 다스림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황은 매우 가련한데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독되어 만사가 은혜이므로 훈련하거나 행사하거나 징계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국의 실제를 훈련하고 행사함으로써 교회 생활의 표준을 높이 올려야 함을 압니다. 수년 동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회복 안에 많은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표준을 더 높이 올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성원하는 천사들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해 매우 진지한 한 무리에 믿는 이들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왕국을 위해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왕국의 나타남은 오는 시대인 천년 왕국에서 하나의 보상과 누림임. 왕국의 나타남은 오는 시대인 천년 왕국에서 하나의 보상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서 우리는 행사와 훈련을 갖습니다. 오는 시대인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우리는 보상과 누림을 가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문맥에 따라 읽어본다면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할 주님의 오심이 왕국의 나타남과 관계 있음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주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음에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년 동안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오는 시대에 주님의 보상을 받고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감. 만일 우리가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령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오는 시대에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주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안식의 쉼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으로서 왕국의 나타남에 참여함을 놓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국의 나타남으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고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국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오는 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의 나타난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며 그의 거룩한 권위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공동왕들이 되는 우리의 장자 상속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는 시대에서 우리가 오는 왕국과 우리의 장자 상속권을 잃는다는 것은 보상을 잃는 것을 의미함. 오는 시대에서 오는 왕국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장자 상속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상은 잃을지 모르나 결코 우리의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보상과 장자권을 받는 것의 여부는 오늘날 우리의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인들을 향한 경고들은 왕국 보상을 놓치고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것을 말함. 우리가 본대로 오는 왕국에서 상을 잃어버리는 것, 즉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을 잃고 손실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구원을 받으나 불을 통과하여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은 이 책의 다섯 가지 모든 경고들의 기본 관념으로 주어졌으며 그 모든 경고들에 충만합니다. 이 경고들의 모든 소극적인 점들이 오는 왕국에서 상을 잃어버림을 당함과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는 것에 관계되어 있는데 비해 모든 적극적인 점들은 보상과 왕국의 누림과 관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일곱 서신들도 모두 동일한 관념, 즉 왕국의 보상이나 또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21절로 23절, 16장 24절로 27절, 19장 23절로 30절, 24장 46절로 51절, 25장 11절로 13절, 21절, 23절, 26절로 30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 19장 17절, 19절, 22절로 27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13절로 15절, 4장 5절, 9장 24절로 27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히브리서 2장 3절, 4장 1절, 9절, 11절, 6장 4절로 8절, 10장 26절로 31절, 35절로 39절, 12장 16절로 17절, 28절로 29절, 계시록 2장 7절, 10절로 11절, 17절, 26절로 27절, 3장 4절로 5절, 11절로 12절, 20절,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이 없이는 이러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또는 칼빈 학파의 극단적인 객관성이나 알미니안 학파의 극단적인 주관성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학파는 모두 왕국의 보상을 보지 못했으며 더욱이 그들은 왕국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학파는 모두 이 구절들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요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간주합니다. 칼빈 학파가 영원한 구원, 즉 어떤 사람이 일단 구원받으면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이 모든 소극적인 요점들을 거짓 믿는 이들의 멸망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알미니안 학파는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소극적인 요점들을 타락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벌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경의 계시는 이 소극적인 요점들이 왕국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하며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왕국의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경고들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왕국을 받았지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의 길로부터 물러난다면 그들은 왕국에 나타남 안에서 보상을 잃을 것입니다. 이것이 머뭇거리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 관한 저자의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게으른 종을 거짓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 중 하나가 게으를지 모르나 이것은 그가 거짓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왕국의 보상의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게으른 종을 거짓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게으른 종은 타락해서 그의 구원을 잃어버린 참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그의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그의 다스림으로 그분을 대표하며 땅을 소유하는 단체의 사람을 갖는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인간 생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그 안에는 세 방면의 장자권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잃어버린 땅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자권 안에 산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왕국의 실제 안에 있게 되는데 이는 왕국의 실제가 장자권, 즉 장자권 전체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기꺼이 동역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장자권을 상으로 정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취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장자권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늘날 왕국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실제는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온전케 됨이요 영화롭게 됨이요 오는 시대에서 우리의 혼을 얻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높여지고 부활한 인성을 가지고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성경의 중요한 초점이며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매우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모든 풍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생명의 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침투하게 하고 우리를 적시게 하고 피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우리를 한 단계 영광에서 다른 단계 영광으로 이끌도록 허락함에 의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부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에 의해 소멸될 것입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적인 즉 거룩하지 않은 것이었던 유대교로 빗나간다면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한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의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현재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별되어야 하며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를 인해 칭의의 문제를 강조하는 데 비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해 성별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거룩하지 않은 유대교로부터 새 언약 안에서 아들 안에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신 거룩한 하나님께로 분별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낡고 망령된 종교로 더럽힘으로써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한 하나님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울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매우 관심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초점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행정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범하는 것은 하나의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그분의 행정을 범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적인 경륜에 그분과 동역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의 행정을 범한다면 우리를 징계하시리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왕국의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극적인 면에서 징계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2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취하고 달리고 통과해야 할 길과 경주와 길들을 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또한 징계와 보상과 왕국을 봅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이 책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념의 중요한 세 방면입니다. 신약의 어떤 책도 히브리서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도 우리에게 지성소와 법궤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로마서보다 더 철저하게 생명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취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면 우리는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적인 경륜을 범함으로 인하여 어떤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실체화시키는 감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실패한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지만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들에서 본 대로 하늘에 속한 계시의 빛비춤 아래 우리는 곧바른 길 위에서 경주를 달리는데 심각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리는 길은 우리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의 운명에 대하여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로 나는 나의 운명을 염려하지 않으며 나는 오직 당신의 경륜을 관심합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을 관심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경륜을 관심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나의 장래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경륜을 인하여 당신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나는 수세기를 통하여 수행되지 않았던 당신의 경륜이 오늘날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발전시킴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진지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사 그들로 생명의 법을 체험케 하시어 표준 모형, 즉 그의 마다들의 단체적인 재생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 단체적인 재생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표준 모형의 재생산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생명의 법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생명의 법은 바깥 마당이나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증거궤 안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생명의 법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나는 여기에서 당신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나는 내 장래의 운명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오늘날 당신의 회복의 경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주의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길 안으로 당신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인도하소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주님의 회복입니다.